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에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이곳의 환경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한국은 GDP, 국내 총생산이 GDP상에서 세계 경제순위 12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출은 세계 8위에 속하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하지만 2013년 골드만삭스에서 필리핀이 2050년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를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후진국이죠.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좋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 30년 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어떤 창업을 한다고 해도 이미 모든 업종이 포화 상태다. 뭐 은퇴 일자가 대부분 은퇴 일자가 한 60세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 그 이후로도 살 날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뭔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골목마다 카페와 치킨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것이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것이 또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필리핀 세부에 왔을 때 한국인이 하는 카페 같은 걸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리 곳곳에 한국인들이 하는 카페와 식당과 네일샵, 뭐 마사지샵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이 생겼어요. 한국이 쉽지 않으니까 이곳에 와서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아직 틈이 보이는 거죠.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새롭게 도전할 만한 것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 개발도상국의 장점이에요. 여기저기 건물 세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선물을 해야 될 때 참 고민이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수준에서 선물해 줄 수 있는 것들보다 이미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선물해 줄 때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주는 작은 것 그 하나가 그분에게는 진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한 이 작은 선물과 먹을 것 그게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필리핀에 있는 빈민들에게는 너무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해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늘 괴롭히는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뭔가의 결핍이 되어 있다면 내게 뭔가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할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함도 많이 받고 받은 은혜도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아,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완벽해.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절박함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심심하신 거예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많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날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인 거는 그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 죄 문제로 인해서 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죄 문제와 함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받게 된 사건이에요.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 징수라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던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세리들이. 하지만 백성들로부터는 늘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그의 친구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13절까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병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온전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게 문제가 많다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게 마음껏 일하세요.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 내 삶에 이 역사하세요.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